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을 방문한 스티브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가 어제 러 자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나 한반도 문제와 관련한 의견을 교환했다고 중국 외교부가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두 사람이 한반도 긴장 완화를 위한 대화를 지속하고 정치적 해결책을 찾는 것이 양국 공동 관심사임을 확인했다고 전했습니다. 또 단계적 동시행동 원칙을 바탕으로 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 문제와 관련해 의견을 교환했으며 앞으로도 계속 소통을 이어가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국 연방상원은 어제 본회의를 열고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제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이 오는 24일 중국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두 정상이 이날 한중일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쓰촨성 칭다오에서 만나 양국 간 현안을 논의할 것이라고 오늘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가 정상회담을 갖는 건 15개월 만입니다. 김현종 한국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간 대화의 모멘텀을 유지하고 한일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와의 회담 전날인 23일에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한중일 세 나라 정상이 함께 만나는 정상회의는 24일 오전에 열립니다. 중국은 외부 세력이 홍콩과 마카오에 간섭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늘 밝혔습니다. 시 주석은 이날 마카오 반환 20주년 기념식에서 행한 연설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시 주석은 연설에서 홍콩과 마카오가 중국에 반환된 이후 두 지역 문제는 전적으로 중국 내정 문제라며 외국과는 관련이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외부 세력이 두 지역 문제에 간섭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포르투갈 식민지였던 마카오는 지난 1999년 12월 중국에 반환됐습니다. 마카오는 도박업이 주산업입니다. 홍콩과 함께 마카오는 중국 공산당이 이른바 일국 양제를 적용하는 곳입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일본 정부가 역대 최대 국방 예산을 오늘 승인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이날 아베 신조 총리 주재로 열린 가기에서 약 485억 달러에 달하는 내년도 국방 예산을 승인했습니다. 이는 전년도보다 1.1% 늘어난 액수로 역대 최대 규모입니다. 이로써 일본 국방 예산은 8년 연속 상승했고 6년 연속 최고 기록을 경신했습니다. 일본 국방비는 10년이 채 안 되는 기간 거의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일본은 최근 중국과 북한의 위협에 대비해 군사력을 증강하고 있습니다. 올해 증액된 국방 예산 가운데 많은 부분은 미국산 무기 구매에 쓰입니다. 특히 이번 예산에서는 대형 헬기 호위함에서 운용할 수직 이착륙 F-35 스텔스 전투기 6대 구매 항목이 책정됐습니다. 또 새로운 탄도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에도 10억 달러가 배정됐습니다. 미국 민주당의 대선 경선 주자들이 참여한 TV토론회가 어제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토론회는 6번째 TV토론회이자 올해 마지막 토론회였습니다. 토론회 참석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 엘리자베스 워런, 버니 샌더스, 에이미 클로부처 상원, 피트 부티지지 사우스밴드 시장, 억만장자 활동가 톰 스타이어 씨, 그리고 사오카 앤드류 양씨 등 모두 7명이었습니다. 어제 토론회에서 후보들은 대통령 탄핵 문제, 건강보험 문제, 그리고 총기 규제 등 현안을 두고 다시 격론을 펼쳤습니다. 후보들은 특히 트럼프 대통령을 비판하며 탄핵이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음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이란 고위 재판관 2명을 어제 제재 명단에 추가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 테헤란 혁명법원 소속 아볼가셈 살라바티, 모하마드 모기세 등 재판관 2명을 제재한다고 이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처로 이들의 미국 내 자산은 동결되고 이들과의 금융거래도 금지됐습니다. 새로 제재 명단에 오른 두 사람은 정치범이나 시위 참여자, 인권운동가들에게 사형이나 장기 징역형을 남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부는 이날 성명을 내고 살라바티가 이란 안에서 죽음의 재판관으로 불린다고 설명했습니다. BOA 세계 뉴스였습니다.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12월 20일 금요일 비오에이 뉴스 투데이 1부 시작하겠습니다. 진행의 안소영입니다. 먼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미국 상원이 본회의를 열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오는 22일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북한 노동자 송환 시점을 앞두고 지금까지 48개 나라가 자국 내 조치 사항을 보고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밤사이 곳에 따라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0도에서 영하 1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8도에서 8도의 분포 보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0.5에서 2m, 서해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여전히 심각하게 여기고 있다고 국무부 고위관리가 밝혔습니다.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관여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김시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로버트 데스트로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노동 담당 차관보는 19일 북한 내 인권 유린 상황에 대해 깊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Well, we remain deeply concerned abou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데스트로 차관보는 이날 VOA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유엔 총회가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한 것에 대한 논평 요청에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으로부터 나오는 신뢰할 만한 증거들은 북한의 인권 유린 상황을 여실히 보여준다며 미국은 이에 대해 매우 분명히 지적해왔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를 거론하는 것이 외교적 노력에 방해가 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관여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In any case where you have a human rights violator like North Korea,
북한 같은 인권 유린 국가들의 행동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관여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따라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관여를 하면서 북한의 행동을 바꾸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모순되는 것은 아니라고 데스트로 차관보는 말했습니다.
So my view is that there's nothing inconsistent with the president trying to engage.
앞서 유엔 총회는 18일 북한의 인권 유린을 규탄하고 책임자 처벌을 강조하는 내용의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유엔은 올해로 15년 연속 채택된 이 결의에서 정치범 수용소 폐쇄와 정치범 석방 등 인권과 근본적인 자유를 존중할 것을 북한 정권에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김시영입니다.
북한은 국제사회가 지적하는 인권 문제가 자국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올해도 지속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북한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주재 북한 대표부의 김성 대사는 18일 열린 유엔 총회 본회의에서 자국에 인권 문제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As such, the human rights issue mentioned in draft resolution have never existed and
유엔이 북한 인권 결의안에서 지적하는 인권 문제가 결코 존재한 적이 없고 존재하도록 허용되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하지만 국제사회는 북한의 이런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There are reasonable grounds for believing that crimes against humanity may have been committed.
유엔 인권 최고대표 사무소의 케이트 길모어 부대표는 지난 3월 열린 40차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북한에서 반인도 범죄가 자행됐을 것이라고 믿을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런 범죄가 국가적 차원에서 자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토마스 퀸타나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은 지난 9월 열린 유엔총회 제출한 북한인권보고서에서 북한에서 여전히 정치범 수용소인 관리소가 비밀리에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수많은 북한의 정치범들이 최악의 여건 아래 수감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5월 제네바에서 열린 북한 인권에 관한 보편적 정례검토 UPR에서도 미국 등 90여 개 나라들은 북한의 다양한 인권 유린 사례들을 지적하며 개선안을 제시했습니다.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North Korea is deplorable and has no parallel in the modern world.
제네바 주재 미국 대표부의 마크 카세이어 임시대표는 북한의 인권 상황은 개탄스럽고 현대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다며 먼저 정치범 수용소를 당장 해체하고 모든 정치범을 석방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유엔 인권이사회와 유엔총회는 올해도 각각 북한 인권 결의안을 채택하고 북한의 즉각적인 인권 개선을 촉구했습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종교자유 증진을 위한 장관급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전 세계 110여 개 나라에서 천여 명이 참석한 이 회의에서 탈북민인 주일용 씨는 고문이 일상처럼 자행되는 북한의 잔인한 종교 탄압 실태를 증언했습니다.
My aunt's family, they are all in political prison camp just because her father.
주 씨는 고모의 가족이 모두 정치범 수용소에 들어가 있다며 고모의 시아버지가 기독교인이었다는 이유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사촌 가족은 성경에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모두 사형당했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무부 민주주의 인권 노동 담당국의 마이클 코작 대사는 지난 3월 북한 인권 보고서를 발표하면서 북한의 인권 상황은 세계 최악 가운데 하나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인권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Now we haven't noticed any progress on human rights.
미국 정부가 북한의 인권 관행을 지적하며 계속 압박하는 것도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란 설명입니다. 미 국무부는 지난 6월 발표한 2018 국제 종교자유 보고서에서 북한 정권이 모든 종교를 탄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6월 말 발표한 2019 인신매매 실태 보고서에서는 북한이 어린이 노동과 강제 동원 노역, 해외 노동자 착취를 일삼는 인신매매 후원국이며 인신매매 근절을 위한 노력조차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영국 외교부도 지난 6월 발표한 2018 인권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을 인권 상황이 여전히 심각한 30개 우선 대상국으로 지목했습니다. 또 유럽연합은 5월 발표한 2018 전세계 인권민주주의 보고서에서 북한의 인권 상황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제인권단체인 휴먼라이츠워치는 1월 발표한 2019 세계인권보고서에서 북한이 여전히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나라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밖에 프리덤하우스는 2월 발표한 2019 세계자유보고서에서 북한을 세계 최악 중 최악의 나라 가운데 하나로 꼽았습니다. 탈북민들과 북한에 억류됐던 외국인과 그 가족들도 국제무대에서 북한 인권 유린 실태를 고발했습니다. 2016년 탈북한 태영호 전 영국 주재 북한 공사는 지난 5월 말 노르웨이에서 열린 오슬로 자유포럼에서 자신이 북한을 탈출한 이유는 자유 때문이었다고 말했습니다.
At last I decided to break free because as a father I think it is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 노예의 사슬을 끊는 것이 마지막 사명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탈북을 결심했다는 설명입니다. 로버트 코엔 전 국무부 인권 담당 포차관보는 북한은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So it's a warning that they have to begin to look at
북한의 인권 상황에 대한 국제사회 지적은 자체 시스템을 검토해 보다 국제적 기준에 맞게 만들기 시작해야 한다는 경고라고 코엔 전 부차관보는 밝혔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상원이 어제 본회의를 열고 스티븐 비건 국무부 부장관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상원은 이날 비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찬성 90표, 반대 3표로 통과시켰습니다. 비건 지명자 인준안은 표결의 지연을 막는 절차인 토의 종결 표결을 거쳐 곧바로 최종 인준 표결에 붙여졌습니다. 앞서 상원 외교위는 지난 11일 비건 지명자에 대한 인준안을 승인했습니다. 비건 지명자는 지난해 8월부터 국무부 대북 특별대표로 활동했고 지난 10월 말 국무부 부장관으로 지명됐습니다. 비건 부장관은 앞으로도 대북 특별대표직을 유지하고 미북 협상에 계속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 상원 의원들이 트럼프 대통령과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미국 비핵화 협상 상황을 우려하는 서한을 각각 보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진지한 외교적 계획 실행을, 또 공화당 의원들은 최대 압박 복원을 촉구했습니다. 이조은 기자입니다.
북한이 제기한 연말 시한을 앞두고 민주, 공화 양당 상원 의원들이 각각 트럼프 대통령과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우려하는 공개 서한을 보냈습니다. 척 슈머 상원 원내대표를 비롯한 8명의 민주당 중진 상원 의원들은 18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한반도 평화와 비핵화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의 노력들이 정체되고 직전 위기에 처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서한엔 상원 외교위 간사인 밤 메넨데즈 의원과 군사위 간사인 잭 리드 의원, 딕 더빈 의원과 다이앤 파인스타인 의원 등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미북 간 이견이 상당하고 북한이 아직은 조치를 취하지 않았음을 이해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의 진지한 외교적 계획이 결여돼 심란하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거의 2년이 지나도록 현실적이고 진지하며 지속가능한 대북 협상을 체계화하는 실행 가능한 외교적 절차를 마련하지 않았다는 주장입니다. 그러면서 너무 늦기 전에 진지한 외교적 계획을 실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이런 계획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게 동결하고 되돌리는 순차적 과정이 포함되며 동시에 적절한 제재와 강력한 억지 태세, 동맹 강화, 남북 대화 심화와 같은 기타 압박을 지속하는 것이 병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영변 등 핵시설을 검증 가능하게 폐쇄하는 단계적 절차가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중간 단계 합의는 물론 더 긴 과정에서 첫 단계에 불과하지만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일종의 현실적이고 내구성 있는 외교적 과정을 만드는 건 중요한 노력이라는 겁니다. 의원들은 또 비핵화를 진전시키기 위한 미국 주도의 노력과 남북 대화 심화를 위한 한국 주도의 노력이 북한의 셈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렛대를 높이는 조화로운 방법으로 나가야 한다며 한국, 일본과의 동맹 강화를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그러면서 재앙적인 전쟁 위험을 높일 수 있는 과거 화염과 분노 위협으로 돌아가는 것이 협상보다 좋은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 믿는 것은 심각한 오산일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화당 상원 의원 6명은 19일 켈리 크래프트 유엔 주재 미국 대사에게 보낸 서한에서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최대 압박 정책을 충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서한은 상원 외교위 동아태소 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과 마르코 루비오 의원, 린지 그레이엄 의원, 조니 언스트 의원, 탐 코튼 의원이 서명했습니다. 의원들은 장거리 미사일 실험 재개 등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인 심각한 도발을 암시한 최근 북한의 발언에 강한 우려를 표명하며 트럼프 행정부가 지속적인 제재 부과 등 최대 압박 정책을 완전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미북 정상 간 만남의 외교가 시작된 이후 미국의 독자적 대북 제재 부과 속도가 현저히 떨어져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의원들은 특히 북한이 국제법을 완전히 준수하고 제재의 이유가 된 행동을 중단할 때까지 안보리 대북 제재의 해제를 절대 지지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중국과 러시아에 분명히 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하면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에 강경 노선으로 급선회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북한에 대한 전방위 압박이 시작될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김동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미 국익연구소의 해리 카지아니스 국장은 19일 VOA에 북한이 지금껏 트럼프 대통령이 성과로 과시해온 장거리 미사일 발사 중단 조치를 재개할 경우 적어도 1년 이상 외교의 문이 굳게 닫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That is a red line for this administration. In fact, I've had at least two senior administration officials actually use that word.
카지아니스 국장은 최근 복수의 행정부 고위 관계자들로부터 대통령이 넘지 말아야 할 선, 이른바 레드라인으로 정한 위협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라고 말한 것으로 들었다며 이같이 분석했습니다. 카지아니스 국장은 북한이 크리스마스 선물로 예고한 도발은 준비기간이 필요한 추가 핵실험보다는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가 더 현실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면 미국은 화염과 분노로 알려졌던 2017년의 강경 노선으로 돌아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또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 미한연합훈련 재개 외에 대북제재와 인권정책 강화 등 북한의 전방위 압박을 가할 것으로 카지아니스 국장은 전망했습니다. 특히 대선 준비 기간이 아직 충분히 남아있는 만큼 대북 강경 노선으로 복귀해 지지자 결집을 꾀할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이 추가 핵실험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 아닌 중단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승리로 치부하고 계속 외교적 노력을 유지할 것이라고 카지아니스 국장은 말했습니다.
But if Kim does something other than those two things, I would not be shocked if Donald Trump basically claims that as a victory and then tries to move forward.
육자회담 수석 대표를 지낸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는 북한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감행할 경우 대북 압박을 위한 외교적 노력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y need more diplomacy. They probably need some sort of a Security Council resolution. They need to work with others.
항공모함의 한반도 전개 등 독자적인 군사 대응은 이미 취했던 전통적인 대응이며 그 밖에 다른 나라들과의 연계를 통한 별도의 유엔 안보리 결의 등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They won't accept those kinds of tests anymore, and if they do those things, don't expect any help from China.
힐 전 차관보는 중국 정부도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시험에 대한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며 그런 일이 일어날 경우 미국은 중국과 적극 협력해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중앙정보국 북한 분석관 출신인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도 트럼프 행정부가 2017년 화염과 분노 당시 대북 강경 정책과 함께 최대 압박과 제재로 돌아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2년 전에 대북 대응에서 자신이 CIA에 재직했던 1994년 당시 미국의 영변 핵시설 폭격 검토와 비슷한 수준의 움직임이 포착됐다고 말했습니다.
General Brooks said one of the factors that could have triggered almost an accidental war is if President Trump had ordered.
당시 빈센트 브룩스 한미연합사령관이 한국 내 미국 민간인 철수를 언급하는 등 절대 보여주기 위한 대응이 아닌 우발적 전쟁까지 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대륙간 탄도미사일 위협이 현실화될 경우 미국이 취할 수 있는 선택지를 묻는 VOA 질문에 말을 아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할 수 있는 건 북한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이나 미한동맹의 즉각적 대응에 대해 예단하지 말고 북한이 보내는 신호가 어떤 의미인지 면밀히 분석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라고 밝혔습니다.
Should not presume anything with regard to what North Korea might be considering. And neither should we presume any automatic types of response.
북한은 협상에 앞서 자신들의 입지를 강화하기 위해 무력 시위에 나서는 경우가 많으며 따라서 체면 지키기라는 문화적 요소를 항상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I'll call it preemptive face saving in any action that North Korea takes. That should always be one of the considerations. Is it or is it not? And how do we respond to that?
브룩스 전 사령관은 북한의 무력 시위와 관련해서는 항상 그 의도를 면밀히 살펴 대응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동현입니다.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에 따른 각국의 북한 노동자 송환 시한이 임박한 가운데 폴란드는 자국 내 송환 대상 북한 노동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를 포함해 현재까지 48개 나라가 안보리의 자국 내 조치사항 보고를 완료했습니다. 오택성 기자입니다.
폴란드가 유엔 안보리에 자국 내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2차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폴란드 당국은 보고서에서 12월 5일 현재 송환해야 할 북한 노동자는 한 명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폴란드는 앞서 지난 3월 1차 중간 이행 보고서 제출 당시 약 400명 규모의 북한 노동자가 자국을 떠났다고 보고한 바 있습니다. 폴란드는 1차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하면서 약 3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아있다고 보고했었습니다. 현재까지 안보리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힌 나라는 모두 48개입니다. 안보리가 공개한 각국의 이행 보고서를 통해 합산했을 때 현재까지 송환 조치가 이루어진 북한 노동자 수는 약 2만 6천여 명입니다. 이 가운데 러시아가 가장 많은 규모를 송환했는데 러시아는 안보리 제출한 보고서에서 자국 내 3만 23명의 북한 노동자 중 1만 8,533명을 돌려보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는 별개로 자금세탁방지기구는 지난 17일 공개한 자료에서 올해 3월 현재 러시아에 거주하는 북한 노동자는 4천 명 미만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러시아는 지난해 말까지 북한 노동자 약 2만 명을 송환한 데 이어 올해 초부터 약 3개월 동안 최소 7,500명을 추가로 돌려보낸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거주하고 있는 나라로 지목한 나라는 모두 29개로 이 가운데 안보리의 송환 조치 상황을 보고한 나라는 폴란드와 러시아, 쿠웨이트, 네팔, 중국 등 11개에 불과합니다.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은 곳으로 추정되는 중국은 안보리의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지만 정작 구체적인 수치는 공개되지 않고 있습니다. 북한의 해외 파견 노동자 송환은 안보리 대북 결의 2397호 8항에 명시된 내용으로 각국은 오는 22일까지 자국 내 모든 북한 노동자들을 돌려보내야 합니다. VOA 뉴스 오택성입니다.
각국이 북한 노동자를 송환해야 하는 시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오택성 기자와 좀 더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송환된 북한 노동자의 숫자가 2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됐는데요. 어떻게 파악된 건가요?
현재 유엔 회원국들은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자국 내 북한 노동자의 숫자를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현재 48개 나라가 이 보고서를 냈고 그리고 이 보고서들이 밝힌 송환 노동자의 전체 숫자가 2만 6천 명이었습니다. 이 중 러시아가 3만 명 중에서 2만 명을 돌려보내 전체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요. 카타르 등 중동 나라들이 1천에서 2천 명 규모의 노동자가 송환됐다고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최근 러시아가 올해 3월 추가로 7,500명을 돌려보냈다는 국제기구의 보고서가 공개됐습니다. 이를 토대로 볼 때 실제 송환 노동자는 2만 6천 명보다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렇다면 현재 얼마나 많은 노동자가 남아있느냐는 게 가장 궁금한 부분일 텐데요.
처음에 북한 노동자가 얼마나 있었는지를 파악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에 지금까지 남아있는 노동자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특히 북한 노동자가 가장 많을 것으로 보이는 중국의 경우 보고서를 제출하긴 했는데 송환 노동자 숫자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또 보고서가 공개된 나라들도 실제 송환된 숫자를 적었는지 확인되지 않는 등 전체적으로 실제 남아있는 노동자 규모를 파악하는 건 쉽지 않은 일이 될 전망입니다.
앞서 미국 정부는 북한 노동자가 있는 나라 목록을 공개했었죠?
네, 그렇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 등은 지난해 7월 발표한 북한 관련 주의보에서 2017년과 2018년 기준으로 북한 노동자들이 활동하는 나라를 29개로 지목한 바 있습니다. 이 중 11개 국가만 보고서를 제출했고 나머지 18개 나라의 상황은 알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아직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또 노동자들의 신변에도 별다른 변화가 없는 나라들은 어떤 곳인가요?
최근 VOA는 세네갈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실제로 확인했었는데요. 이들이 그대로 남아있는 것은 물론 올해 여름 새로운 노동자들이 추가되기까지 했습니다. 세네갈 정부는 아직 관련 보고서 제출을 하지 않고 있고 그리고 VOA의 거듭된 문의에도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밖에 많은 아프리카 나라들의 북한 건설 노동자들이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로 알려졌는데요. 세네갈과 마찬가지로 정부 차원의 조치는 취해지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 송환 시한이 22일로 알려지면서 이 모든 노동자들의 송환일로 알려지는 노동자들도 있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2017년 3건의 결의에서 북한 노동자 관련 내용을 명시했습니다. 이 중 먼저 채택된 2건의 제재는 체류 허가가 만료된 노동자를 돌려보내고 또 새로운 노동자 추가를 금지했습니다. VOA는 이번 주 세네갈에서 영상을 하나 입수했는데요. 북한 노동자들이 숙소에서 배구 경기 등을 하며 쉬는 모습이 담겨 있었습니다. 확인 결과 이들 노동자들은 체류 허가를 받지 못한 상태였고 그리고 일부는 올해 여름 세네갈에 입국한 신규 노동 인력들이었습니다. 현재 세네갈에는 30여 명의 만수대 창작사 소속 노동자들이 회사 이름을 바꾼 상태로 머물러 있고요. 또 다른 회사 소속 건설 노동자들과 의사와 간호사 등이 외화를 벌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실상 송환을 앞뒀다는 조짐은 전혀 없는 상태였겠군요.
네, 현지 소식통에 따르면 아직까지 세네갈 정부와 일부 아프리카 나라들은 북한 노동자와 관련해 별다른 지시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태로 22일을 넘기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사실상 법적 구속력은 없나요?
그렇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엔 안보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다만 미국을 비롯해서 대북 제재 이행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또 다른 나라들의 동참을 독려한 나라들이 압박에 나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또 언론 등도 북한 노동자가 포착될 때마다 이런 내용들을 고발성 기사로 다룰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국이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북한 노동자가 그대로 남아있다고 해도 유엔 안보리가 나서서 추가 제재를 하기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언론 보도를 보면 노동자들이 체류 비자를 바꾸는 편법을 쓰고 있는 지적이 있는데요.
네, 중국과 러시아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의 경우 북한 노동자들이 관광과 그리고 단기 방문 형식으로 국경을 넘어간 뒤에 그대로 눌러앉을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러시아에서도 인턴 혹은 연수생 등의 명목으로 북한 노동자들을 체류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북한 경제 전문가인 윌리엄 브라운 미 조지타운대 교수의 말을 들어보시죠.
The main issue is contiguous countries, the next door countries. China and Russia, because people can just walk across.
북한의 인접 국가이자 이웃 국가인 중국과 러시아는 사람들이 도보로 국경을 넘을 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 문제가 계속될 수 있다는 겁니다. 브라운 교수는 여전히 많은 북한 노동자들이 중국에 있지만 중국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없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중국과 러시아가 북한 노동자 문제를 포함해서 전반적인 제재 완화 내용을 유엔 안보리에 제안했었죠.
네, 중국과 러시아가 결의안 초안을 작성해서 북한의 해산물과 의류 수출 금지 규정 폐지와 더불어서 북한 노동자 송환 규정 또한 삭제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그러나 결의 통과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미국 정부는 곧바로 지금은 제재 해제를 고려할 시점이 아니라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택성 기자로부터 북한의 해외 노동자 송환과 각국의 움직임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유엔 안보리의 대북 결의에 따라 러시아 내 많은 북한 노동자가 철수하고 있지만 관광과 교육 목적으로 3개월 단기 비자를 받아 러시아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늘고 있다고 강동환 한국 동아대 교수가 VOA에 밝혔습니다. 강 교수는 최근 지난 2년 동안 러시아에서 만난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책 러시아에서 분단을 만났습니다. 충성의 외화벌이라 불리는 북한 노동자를 펴냈는데요. 강 교수는 당과 수령에 대한 충성을 위해서 개인의 삶과 자유를 유린당하는 해외 북한 노동자들의 실태를 조명하고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김영건 기자가 강 교수를 전화로 인터뷰했습니다.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삶을 다룬 책을 내셨습니다. 마침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서 노동 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들이 북한으로 곧 돌아가야 하는데요. 어떤 계기로 이 책을 쓰게 되셨습니까?
저희가 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의 북한 노동자들이 파견되어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고 또 그 가운데서도 러시아에 굉장히 많은 해외 파견 노동자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정말 어떻게 생활하고 있는지 너무 궁금했고 무엇보다 인권 유린이라는 그런 주제와 관련해서 많은 언론에서 보도가 있었는데 정말 그들의 실상이 어떤지를 눈으로 확인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러시아로 달려가게 됐고 거기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직접 만나서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계기가 되었죠.
그럼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을 주로 어떤 지역에서 만나신 건가요?
주로 연해주 지역에 많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실 한국에서 비행기를 타면 뭐 2시간 반이면 닿을 수 있는 가장 가까운 유럽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굉장히 가까운 곳에 그들이 있었는데요. 무엇보다 그 연해주 지역 건설장 어디에서나 북한 노동자들을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그들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형태를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는 청부 일을 하는 북한 노동자들인데 이들은 합숙소에서 생활하기보다는 혼자 나와서 일을 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일을 혼자 하면서 또 숙식도 혼자 일하는 곳에서 해결하기 때문에 정말 조금만 이렇게 친분이 쌓아지면 그와 함께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질 수 있었고요. 또 하나의 형태는 바로 그 지체 노동이라고 하죠. 단체로 합숙을 하는 그런 형태인데 그렇게 생활하는 북한 노동자들을 사실 만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연해주 지역에서 길거리 어디에서나 그들이 볼 수 있었고 또 그들을 직접 이렇게 따라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만남이었죠.
네.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사가 이제 노동자들이 곧 북한으로 다 돌아가야 하는데 그들 생각이 어떤지 반응을 좀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그들의 생활은 한마디로 굉장히 비참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자금이라는 이름으로 나와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청부 일을 하는 개인 노동자들 같은 경우에 한 달에 $1,000 정도의 상납금을 바쳐야 합니다. 그것을 계획분이라고 부르는데 네. $1,000라는 금액은 러시아에서 건설 노동자가 한 달 동안 일해서 벌기에는 굉장히 많은 금액입니다. 거의 30일을 하루도 빠지지 않고 한 달 내내 일을 해도 겨우 벌 수 있는 금액인데 그 금액을 마련하기 위해서 정말 뭐 출퇴근 시간이 따로 없는 거죠. 그냥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일을 하다가 잠시 그 일하는 곳에서 몇 시간 눈을 붙이고 또 아침에 일어나면 일을 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었는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도 유엔 제재에 의해서 지금 돌아가야 되는 그 시점이 임박해 오면서 굉장히 좀 마음 졸이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생각에 너무 힘든 상황에 놓여져 있기 때문에 조국으로 돌아가면 좋지 않겠나 이렇게 이제 또 생각할 수도 있지만 오히려 해외 생활을 이제 오래 하다 보니까 가족이 있는 곳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과 또 여기에서 경험했던 그 자유라든지 뭐 그나마 누릴 수 있었던 그런 그 경제적인 부분들을 네. 또 놓고 이제 들어가야 되는 그런 갈등이 있었죠.
일부 전문가들도 이제 그런 점을 역설적이라고 지적을 합니다. 이 해외 노동자들의 인권이라든가 그 임금의 갈취 문제 등 여러 이제 문제가 있음에도 이 북한 안에 있을 때보다는 돈을 더 벌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이 뇌물을 고여서라도 이제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노동자들이 많다 이런 지적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돌아가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마음이 여러 가지 복잡할 것도 같고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책에서 그 썼던 제목 중에 하나가 기향을 앞두고 번뇌하던 네 선생이라는 제목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정말 7년 만에 고향에 이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 북한 당국이 북한 노동자들을 철수시키는 과정에서 나온 지 오래된 노동자들부터 순차적으로 지금 무조건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그 제재를 워낙 강하게 지금 동참하고 있고 북한 당국도 그 시일이 앞당겨질수록 자꾸 이탈하는 노동자가 생겨나다 보니까 나온 지 오래된 사람들부터 무조건 지금 들여보내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은 7년 만에 가족을 만나기 때문에 돌아가면 굉장히 또 그 가족과의 재해도 생각할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돌아갈 수 없는 그런 그 번뇌를 하는 모습이었죠.
말씀하신 대로 러시아 정부는 겉으로는 유엔 제재를 충실히 이행해서 북한 노동자들을 다 돌려보내겠다. 또 최근에 블라디보스토크와 평양을 가는 고려항공의 횟수도 늘어난 것으로 알려지긴 했는데 또 일각에서는 비자를 연수비자라든가 교육비자라든가 관광비자로 바꿔서 노동자들이 계속 그 일을 할 수 있는 편법을 러시아나 중국 정부가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맞습니다. 지금 나와 있는 노동자들은 대부분 건설 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만난 그 증언 중에 3개월짜리 관광 비자를 받아서 나오는 경우가 지금 이제 대부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새로운 신규 노동자를 허용하지 않고 뭐 기존의 노동자들을 반드시 돌려보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 학생 비자나 또 관광 비자를 받아서 북한 당국이 계속 노동력을 나오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이들은 그 노동 허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러시아 시내에서 대부분 일하고 있는 그 건설장에서 일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러시아 당국이 그 단속이 있습니다. 그들 사이에서는 돼지 농장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런 곳에 거의 격리되다시피 해서 3개월가량의 관광비자를 받고 나온 증언들을 들었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그 관광비자를 받고 나오긴 하지만 그 기간이 3개월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기한이 건설 노동자들처럼 몇 년간 그렇게 있을 수는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북한 당국도 그런 점에 대해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고 러시아도 뭐 3개월 비자로 받고 나오지만 어쨌든 지금은 대북 제재라는 그 동참의 큰 테두리 안에서 북한 노동자들을 다 돌려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죠.
예. 이 책을 통해서 어떤 메시지를 세상에 보내고 싶으셨는지요? 또 해법도 좀 제안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들의 삶이 지금도 여전히 진행형이다라는 거거든요. 과거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땅히 그들의 삶을 우리가 함께 알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 정말 독재 정권 아래에서 그 당과 조국을 위한 충성 자금이라는 이름으로 개인의 삶이 이렇게 그 자유를 구속당할 수 있다라는 것을 꼭 세상에 알리고 싶었습니다. 정말 그들의 삶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것이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최근 러시아에서 분단과 만났습니다라는 책을 펴낸 한국동아대 강동환 교수로부터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들의 삶과 또 유엔 제재에 따른 복귀 움직임에 대해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김영권 기자였습니다. 한국과 일본 간 정상회담이 오는 24일 중국 칭다오에서 열립니다. 한국 청와대는 양국 관계가 냉각된 가운데 두 정상이 만나는 것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전해왔습니다.
한국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일 중 정상회담 개최를 계기로 24일 양자회담을 갖는다고 밝혔습니다. 김현종 청와대 국가안보실 2차장의 20일 브리핑 내용입니다.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15개월 만에 개최되는 양자 정상회담으로 그간 양국 관계의 어려움에 비춰 개최 자체에 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차장은 이번 회담을 통해 양국이 대화 모멘텀을 유지하고 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회담에선 한국에 대한 일본의 수출 규제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일제강점기 한인들에 대한 강제징용 문제 등 핵심 현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정상끼리 만나면 항상 진전이 있기 마련이라며 실무회의에서도 진전이 있는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개인적으로는 관련 문제 해결의 속도를 좀 더 냈으면 좋겠고 진전되는 범위도 더 넓었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한일 정상회담 국이 상황을 관리하려는 측면에서 관계 개선이라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징용공 문제와 수출 규제, 지소미아 폐기 문제 등으로 양국 관계가 얼어붙은 이후 대화조차 없었지만 이제 정상 간 만남이 이루어지는 만큼 의미를 둘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한일 관계가 제대로 회복되기 위해선 관련 현안들에 대한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야 할 것이란 지적입니다. 세종연구소 진창수 일본연구센터장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문제의 쟁점은 결국 수출 규제와 징용공 문제라며 당장 해결될 조짐은 사실상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수출 규제에 대해서는 한국에서는 빨리 풀리기를 원하지만은 일본은 징용공 문제도 생각하고 그리고 제도의 문제라고 그러면서 장기적 과제로 가져갈 가능성이 높다.
양국이 노력해야 할 장기적 과제로 남을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신각수 전 일본 주재대사는 한일 관계가 풀리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강제징용 문제에 대한 가닥이 잡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이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사실상 거의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정상으로 돌아오려면 강제징용 문제가 어느 정도 가닥을 잡아야 가능하지 않을까. 일본의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요, 나는. 왜 그러냐면 일본은 65년 협정에서 해결됐다는 것이고 협정에 반하는 대법원 판결이 나와서 문제가 됐다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그것이 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서강대 국제대학원 김재천 교수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이 손상됐던 관계를 복원시키는 첫 단추 정도의 상징적인 만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지소미아 폐기 연장의 경우 조건에 기초한다는 단서가 붙긴 했지만 일본이 토를 달지 않는 한 연장이 기정사실화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소미아 폐기를 연장했다라는 거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거 그 조건이 맞아야 된다라는 것은 한국 측에서는 일본이 무역 보복 조치를 갖다가 철회해야 된다라는 것인데 근데 거기에 대해서 그냥 왈가왈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연장이 기정사실화되는 것이죠.
김 교수는 한일 정상 간 만남 자체가 긍정적이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만큼 동맹인 미국에게도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샌드 연구소 최경희 대표는 한일 정상의 만남이 매우 긍정적인 신호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번 만남이 양국 관계를 건강한 방향으로 또 서로 부담스러운 부분은 최소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 수 있다는 게 최 대표의 설명입니다.
진전이 있기는 사실 당연할 것 같고 그렇지만은 일본의 원칙적인 선에서는 이미 정해진 틀이 있고 예를 들면은 백색 국가 해제 여기에 대한 우리의 지소미아 대응이지만 사실 백색 국가 해제라는 선택을 했을 때는 꼭 징용공 문제의 결과 가지고만 그걸 선택했다고 보기는 어렵거든요. 일본은 한일 정상이 만나면 그 의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나름 이제 냉정하면서도 건강한 관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한일 정상회담에 이어 24일 오후엔 한중일 정상회담이 열리며 하루 전날인 23일엔 한중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앞서 러자 오후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은 19일 한반도 긴장에 대해 관련국이 자제해야 한다며 24일 한중일 정상회담을 통해 이를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러 부부장은 한반도 문제에 대해 서로 자제하고 마주보며 대화와 협상으로 각각의 합리적 우려를 해결할 방도를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미국의 대학에서 한국계 미국인 교수가 학생들에게 북한 문학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장양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정진우 판사는 그 여인이 불쌍하였다. 그래서 그녀의 인권을 위해 사건을 기각하지 못했다. 북한의 백남룡 작가가 1988년에 쓴 벗이라는 소설의 한 대목입니다. 이 소설에는 가수가 직업인 북한 여성 순희와 순희를 아내로 둔 선반공 석춘, 그리고 판사인 정진우가 주인공으로 등장합니다. 소설은 순희가 시인민재판소 정진우 판사를 찾아가 결혼 생활이 행복하지 않으니 이혼시켜달라고 하소연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이야기의 흐름을 주도하는 인물인 정진우 판사는 이혼을 간절히 원하는 순희의 바람과 달리 이혼이 합당한지 판단하기 위한 조사를 벌이는데요. 소설은 한 가정을 회복시키려는 판사의 행보로 채워집니다. 순희와 석준은 결혼 후 자녀를 출산하고 그리고 애정이 식어가고 서로의 바람이 엇갈리며 행복이 사라지는 등 연우 부부와 비슷한 갈등을 겪습니다. 그러나 판사는 생면부지인 한 부부를 인간적으로 이해하며 두 사람의 화해와 회복을 위해 애를 쓰는데요. 소설은 정진우 판사를 담당한 사람들을 모두 기억하고 인격적인 만남을 중시하는 사람으로 묘사합니다. 주인공 순희와 석춘에 대한 인물 묘사도 생각과 감정이 느껴질 만큼 세세합니다. 북한 정권에 대한 찬양이나 선전 내용이 등장하지 않는 백남룡 작가의 소설 벗은 미국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한국계 미국인 교수에게 매우 특별하게 다가왔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에서 한국학을 가르치는 임마누엘 김 교수입니다.
그분 소설 때문에 제가 그동안에 좀 비판해왔던 북한 문화 그 인식이 많이 바뀐 거죠. 소설들이죠. 예. 그분의 소설들은 거의 다 비슷비슷해요. 그만큼 좋아요. 북한 문학이 재미없다. 뭐 특히 주제나 거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딱딱하고 많이 부족하지만 작가들이 엄청 잘 써요. 글을. 그 문장이나 문체나. 그래서 북한 작가들이 실력이 없는 분들은 아니에요. 단지 그런 환경에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밖에 못 쓰는 거죠.
이 소설은 정권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일관된 줄 알았던 북한 문학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갖게 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 교수는 북한 문학에 대한 일반인들의 오해에 대해 잘라 말합니다.
다 당을 찬양하고 리더들을 다 찬양하고 뭐 차방당하고 처형당하고 뭐 이런. 저는 그거보다 더 잘못된 생각이 없다고 봐요. 그러니까 문학을 진짜 아시는 분들은 물론 그런 소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소설이 있다는 걸 알고 있는데 대다수의 사람들은 이게 공산국가라 엄격하고 검열이 엄격하고 자유가 없고 근데 그건 어디까지나 맞지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거죠. 작가들도 예술가인데 그러니까 재밌어요. 이 작가들이 다 나름대로 자기의 그 향수가 있고요. 또 색깔이 있고.
김 교수는 북한 문학을 편견 없이 이해하려면 시대적 배경을 파악하는 것이 우선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북한 작가들이 일제시대와 한국전쟁, 냉전시대 등 격변의 시대 속에 살면서 정권의 노선에 맞는 글을 써왔기 때문입니다.
50년 후반에서 60년 말까지 천리마라는 운동을 시작했죠. 그러니까 천리마 운동 시기는 엄청 지루합니다. 문학소설이. 그냥 다들 그냥 힘을 합치자, 마음을 합치자, 한 마음으로 뭉쳐서 뭔가 이루자. 처음에 몇 개를 읽으면 참 재밌어요. 근데 한 60개를 읽잖아요. 그럼 똑같은 얘기. 김동무, 이동무, 박동무 다 똑같아요.
1980년대 들어 북한 문학의 주제와 주인공 등의 변화가 일어나며 북한 문학의 전성기를 맞았다는 김 교수는 그러나 시대적 배경과 무관하게 꾸준히 발견되는 것이 북한 작가들의 문학성이라고 강조합니다. 백남룡 작가의 벗이 대표적이며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홍석준의 황진이를 언급했습니다. 북한 작가의 소설 황진이가 한국에서 영화로도 제작될 만큼 인기를 얻었다는 겁니다. 백남룡 작가의 벗의 경우 부부가 되기 전 주인공들의 사랑이 싹트는 장면 등 심리 묘사가 매우 서정적입니다. 그는 순이의 양 어깨를 꽉 잡고 얼굴을 들여다보았다. 조각들은 처녀의 눈을 밝게 비춰주지 못했다. 그러나 석춘이는 요전날처럼 두려워하는 눈동자가 아님을 보았다. 그 눈은 어둠 속에서 하늘과 머나먼 곳의 별처럼 사랑과 앞날에 대한 말없는 언약을 하며 부드럽게 빛나고 있었다. 김 교수는 북한 문학이기 때문에 드러나는 공통점도 소개합니다. 작품 속의 사건과 배경은 북한의 정치 사회에 국한될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백 작가의 소설 벗에서 남편과 아내의 갈등이 북한적이라며 남편은 당을 위해 살아왔고 앞으로도 당을 위해 살 것이고 아내는 남편이 지금보다 더 높은 자리로 올라가길 바란다는 겁니다. 북한 문학의 또 다른 공통점은 도입 부분이라고 김 교수는 설명합니다.
주로 어떻게 시작하냐면요. 일단 환경을 다 이렇게 그려줘요. 뭐 산, 푸른 산, 뭐 바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뻔한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백년소년의 벗, 그 소설이 벗이거든요. 거기는 재판소에서 시작하고 여자가 거의 눈물을 아니면 다리를 떨듯이 그 재판소 이원서를 이제 작성하는 그 장면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벌써 딱 흥미롭죠.
또 북한 문학은 북한 정권이 인민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일관되게 드러난다고 지적합니다. 백남용 작가의 벗에서는 판사가 석춘과 순이의 결혼 10주년을 맞아 자녀를 챙기며 부부가 함께 시간을 보내도록 배려하는 장면에서 엿볼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말아라. 일요일을 즐기는 사람들의 물결이 흘러간다. 가정을 떠난 사람은 없다. 가정은 인간의 사랑이 살고 미래가 자라는 아름다운 세계이다. 다시 말해 판사는 당이며 자녀는 미래를 상징하는 듯한데요. 북한 문학은 당이 인민의 행복을 바란다는 이상향 선전으로 귀결된다는 겁니다. 2년 전까지 뉴욕 주립대학에서 북한의 문학을 가르쳐온 임마누엘 김 교수. 김 교수는 미국인 대학생들에게 북한의 문학과 영화 그리고 정치, 사회 등 전반적인 내용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김 교수는 학생들이 선입견을 갖고 첫 강의를 듣지만 학기가 끝난 후 변화를 기대하며 가르친다고 말했습니다.
편견 없이 볼 수는 없죠. 아무래도. 제 목적은 그 편견을 조금씩 깨트려가는. 제가 북한 문화를 가르치는데요. 이미 편견을 갖고 있는 학생들이 들어오잖아요. 저는 그 편견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뭐 바꿀 수 있으면 제일 좋고요. 근데 그런 기대는 안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뭐만 기대하고 있냐. 니네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부터 그 편견을 갖고 그 딱딱한 편견을 갖고 들어왔는데 이 스마스터 이 한 학기가 끝날 무렵에 그 편견의 금이 조금만 갔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러면서 학생들의 북한 문학에 대한 관심이 꾸준히 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마누엘 김 교수의 북한 문학 연구는 한국에 있는 북한 문학들을 섭렵하고 북한의 조선 문학 잡지를 1960년대에서 90년대까지 연구하는 등으로 진행되어 왔습니다. 지금까지 200권이 넘는 북한 문학 작품들을 연구한 김 교수는 북한 문학 연구를 위한 자료 수집조차 쉽지 않다고 말합니다. 김 교수가 최근 북한 문학을 영문 번역한 이유도 그런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입니다. 지난 2015년 8일 동안 평양에 머물며 백남용 작가와 만남을 가졌던 김 교수는 자신에게 시각의 전환을 가져다 준 벗을 미국 사회에 소개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올해 나이 70세인 백남용 작가의 벗의 영문 번역판을 펴냈고 현재 출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시는 그 한국 학자들이요. 북한에 대한 북한 특히 북한 문학을 가르치기 원하는 분들이 너무 많은데 못 가르치는 이유는 자료가 없어요. 번역된 자료가 없어가지고 학생들이 읽기가 너무 힘들죠. 그 문제 때문에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었고요.
벗의 영문 번역판은 강의 교재로 사용되며 미국인 학자들에게도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김 교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2008년과 2015년 두 차례 북한을 방문했던 김 교수는 미국 정부의 북한 여행 금지령이 풀리는 대로 북한에서 최근의 북한 문학과 영상물 그리고 북한 드라마 등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1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VOA 세계 뉴스 그리고 뉴스 투데이 2부가 방송됩니다.
역사 속 오늘 1999년 12월 20일 포르투갈이 중국의 마카오를 반환합니다. 1557년부터 포르투갈이 마카오를 식민지로 통치한 지 442년 만의 일이었습니다. 포르투갈은 1979년 중국과 외교관계를 수립한 뒤 1987년 마카오 반환협정에 서명했습니다. 오늘날 동양의 라스베가스라고 불리는 마카오는 원래 중국 광둥성의 일부였습니다. 포르투갈인들은 1500년대에 젖은 화물을 말린다는 명목으로 마카오에 들어왔습니다. 마카오가 중국 대륙과 교역할 무역 거점으로 안성맞춤이었기 때문에 포르투갈인들이 이곳을 탐냈던 것입니다. 마카오로 들어온 포르투갈인들은 부패한 중국 관료들에게 뇌물을 주며 마카오의 거주권을 획득해 체류하기 시작했고 결국 매년 뇌물을 건네는 조건으로 마카오를 넘겨받았습니다. 그 후로 마카오는 장장 440여 년을 포르투갈의 식민지로 유지되다가 1986년에 베이징에서 마카오 반환협정을 체결하고 1999년 12월 20일 중국에 반환된 것입니다. 긴 시간 동안 포르투갈의 지배를 받았던 마카오는 동서양의 문화가 적절히 혼합된 독특한 문화를 가지고 있어서 1990년대부터 국제적인 관광지로 인기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1968년 12월 20일 에덴의 동쪽, 분노의 포도 등 수많은 걸작 소설을 발표한 미국의 작가 존 스타인백이 66살의 나이로 사망합니다. 사인은 심장병이었습니다. 존 스타인백은 1902년 2월 27일 미국 서부 캘리포니아주 살리나스라는 곳에서 주정부 회계사의 외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운동도 잘했고 공부도 잘했습니다.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어머니의 영향을 받아서 문학에 대한 애착을 느끼기 시작한 스타인백은 고등학교 때 문학가가 되겠다고 결심합니다. 스타인백은 성장해 샌프란시스코 클로니클 신문에 떠돌이 농장 근로자들의 문제를 파헤치는 글을 연재했는데 이런 글들은 그의 대표작인 분노의 포도를 쓰는 자료가 됐습니다. 1930년대 노동계층의 삶을 다룬 분노의 포도는 오클라호마주 소작농가들이 자신의 토지를 은행에 빼앗기는 억울한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들 농부들은 광대한 평원을 건너 약속의 땅이라고 소문난 캘리포니아로 건너가지만 떠돌이 품팔이 신세로 전락합니다. 이 소설은 사회적 저항과 함께 생존에 대한 인간의 의지에 찬사를 보내는 작품이었습니다. 분노의 포도는 초판이 50만 부나 팔려나갔습니다. 그리고 이 소설은 1940년 퓰리처상을 받습니다. 그리고 영화로도 만들어져 배우들의 뛰어난 연기와 함께 큰 화제가 됐습니다.
세상 돌아가는 일을 손바닥 안에서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손전화로 VOA 방송 모바일 사이트에 들어가 보시면 되는데요. 접속 방법은 www.voakorea.com 주소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VOA 방송 모바일 서비스는 엄선된 기사와 기획물을 애청자 여러분의 손안에 전달합니다. 휴대전화가 있으십니까? 지금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세요. 청취자 여러분의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드리겠습니다.